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리비아 국경 인근 이집트 서부 공군 기지에 최근 특수군을 파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과 이집트 외교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파병은 지난 3일 반군단체 벵가지 방어사단의 공격으로 곤경에 처한 리비아 군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집트 보안 소식통들도 러시아 특수군 병사 22명이 파병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의 임무에 대해서는 언급을 꺼렸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러시아가 지난달 초에도 동부 마르사 마르투 기지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이집트 정부는 자국 영토 내 러시아군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리비아군 사령관 칼리파 하프타르가 이끄는 병력이 석유항인 라스라누프를 탈환하기 위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리비아 동부지역에 기반을 둔 리비아군은 벵가지 방어사단으로 불리는 반군단체로부터 라스라누프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공격 개시를 앞두고 지상군 동원과 공습작전을 벌였습니다. 벵가지 방어사단은 이달 초 리비아군으로부터 빼앗은 라스라누프와 또 다른 석유항인 시데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무하마드 가다피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었습니다. 특히 통합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않는 정치 분파와 여러 반군단체들이 서로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네덜란드와의 외교 분쟁을 자제해달라는 유럽연합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앞서 네덜란드 당국이 자국 내에서 터키 정부 강요들의 정치 집회를 불허하자 이를 나치즘에 빗대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담당 고위대표와 요하네스 한 집행위원은 어제 터키에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과도한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유럽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출타 중인 네덜란드 대사의 터키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 인적 교류를 중단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가 오늘 의회에서 유럽연합 탈퇴 문제에 관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앞서 영국의회는 어제 메이 총리에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의 동의를 기다리는 가운데 여왕의 동의는 오늘 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메이 총리는 유럽연합 측에 탈퇴를 공식 통보하고 이에 대한 규정이 담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게 됩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그러나 메이 총리가 이달 말까지 그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협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워싱턴 지역 악천후로 인해 오는 17일로 연기됐습니다. 존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동부지역에 눈폭풍이 몰아치기 몇 시간 전 두 정상이 전화통화로 새로운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최근 몇 달간 서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온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러나 두 정상이 통화해서 양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의 시신이 방부 처리됐다고 아흐마드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시아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하미디 부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병원 영안실에 보관 중이던 김정남 씨의 시신을 방부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언제 이 작업을 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관리들은 어제 김 씨의 직계가족들이 시신을 찾아가도록 2, 3주의 시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평상시의 날씨 수준을 크게 벗어난 경우 우리는 그것을 기상이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춘삼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요즘 세계 곳곳에는 기습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한반도에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눈이 내리는 등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고 있고요. 이곳 워싱턴을 비롯해서 펜실베니아, 뉴욕, 보스턴이 있는 뉴 잉글랜드까지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설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섭씨 20도를 넘나드는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다가 강추위와 눈보라가 갑작스레 찾아온 건데요. 특히 이번 겨울에는 이상하리만큼 눈이 거의 내리지 않고 큰 추위도 없었던 탓에 올겨울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내린 눈이 더욱더 크게 느껴진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은 많게는 40c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고요. 또 강풍을 동반해서 시설물 피해나 정전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수천 편의 항공기도 결항이 됐고 예매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성급하게 피운 꽃망울만 오갈 곳을 잃었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0도 기록하고 있고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11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신의주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1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10도, 끝으로 청진은 0도에서 1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그린데이의 노래입니다. Time of Your Life. 당신의 찬란한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Another turning point, a fork stuck in the road. Time grabs you by the wrist, directs you where to go. So make the best of this test and don't ask why. It's not a question but a lesson learned in tim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So take the photographs and still frames in your mind, hanging on a shelf in good health and good time. Tattoos and memories and dead skin on trial. For what it's worth, it was worth all the whil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It's something unpredictable, but in the end it's right. I hope you had the time of your lif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첫 정상회담을 열 전망입니다. 북한과 사드 문제가 회담의 목적이라고 백악관 대변인이 설명했는데요. 미중 정상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EU 측과의 협상을 앞두게 됐고요. 이어서 터키가 개헌 문제로 유럽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에 미국을 방문한다고요?
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 간 회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날짜를 발표할 준비가 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는 토요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에서 조율될 것이라고 스파이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예, 미국 언론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다음 달 6일부터 7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휴양지인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 마라라고 리조트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함께 골프를 친 장소입니다.
예. 자,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약 두 달여 만에 성사되는 미중 정상관 만남에 대해서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회담의 목적은 북한과 최근에 사드 포대 한국 배치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최근 동북아시아 정세가 주요 의제가 될 거라는 건데요.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다른 상호 관심사도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북한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사드가 미중 정상회담의 핵심 논의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네.
자, 먼저 북한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이 김정은 정권의 강도 높은 압력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론을 꾸준히 제기해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을 다녀갔던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됐고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17일 독일 본에서 열린 미중 외교장관 회담 때 왕이 중국 외교부장에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도 논의될 수 있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시 주석에게 통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실제로 지난주 대북한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ZTE에 11억 9,2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예. 자,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중국은 압력이나 제재보다는 이 대화 쪽으로 북한 문제를 좀 풀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맞습니다. 중국이 나서서 북한에 압력을 행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핵 문제의 주요 당사국은 북한과 미국이라면서 중국은 길닦이로서 대화를 중재하는 역할만 하겠다는 입장을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도 한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예. 자, 북한 핵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다른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사드 문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드는 이 높은 고도를 나는 탄도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미군의 탐지 요격 체계인데요. 이 주한미군이 이달 초에 이 장비 전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에 진행된 미국과 한국 두 나라 합의에 따른 건데요. 이후에 중국은 이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서기 때문에 중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인 이 보복과 제재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뒤에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시 주석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향후 사드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줄어들 수 있을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 문제 또 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외에 미중 간에 또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부터 이 중국의 환율 조작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고율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중국은 올해 초에 미국의 일부 산업 분야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국 측에서는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경제 정책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만남에서 이런 갈등 양상이 잦아들지 관심을 끌고 있고요. 이 밖에도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웃나라들과 분쟁을 겪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안보 현안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도 관측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하는 일도 예상됩니다.
예. 자, 이렇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 예정 소식을 살펴봤는데요. 그런가 하면 오늘로 예정됐었던 이 트럼프 대통령과 독일 총리와의 회담은 연기가 됐다고요?
네. 미국 동부지방에 어젯밤부터 눈이 많이 내려서요. 오늘 워싱턴 DC에서 예정됐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상회담이 오는 금요일로 연기됐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방문을 위해서 베를린 테겔공항 으로 향하던 도중에 백악관 측의 연락을 받고 방문 연기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소식이네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 탈퇴를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치고 EU 당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게 됐습니다. 영국 의회 상하 양원이 어제 정부가 제출한 EU 탈퇴 법안을 원안대로 최종 가결시켰는데요. 이로써 영국은 EU 집행부와 다른 회원국들을 상대로 탈퇴 협정을 공식 개시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예. 사실 그동안 영국 내부에서 EU 탈퇴를 놓고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6월 이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했는데요. 이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가 정치적인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 EU 탈퇴 국민투표를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EU 탈퇴 제안에 대해서 영국 내 여론이 크게 갈려서 이 실제로 국민투표를 통과할지는 확실치 않았는데요. 이 막상 EU 탈퇴가 결정되자 이를 되돌리자는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 재투표 논란까지 이뤘습니다. 이후에 이 캐머런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사임한 뒤에 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정권을 인수해서 EU 탈퇴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절차를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또 논란이 일었다가 이 영국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고요. 이번에 이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과정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과정은 영국과 EU 측의 협상만 남은 거군요.
맞습니다. 어제 영국 의회에서 가결된 EU 탈퇴 법안은 이르면 오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가를 받는 형식을 거치면 즉시 발효되고 이에 맞춰서 메이 총리가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영국 정부가 EU 측에 협상 공식 개시를 의미하는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이달 말 이후에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영국과 EU 측의 탈퇴 협상은 이 영국 내부에서의 준비 과정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대부분의 외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탈퇴 과정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예, 리스본 조약 50조가 공식 발동되면 영국 정부 협상 대표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U 집행위원회 협상 대표가 본격적인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이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문제인데요. 테레사 메이 총리는 탈퇴 이후에도 유럽연합 측과 이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맺어서 유럽 단일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U라는 이 경제사회 공동체를 떠나기는 하지만 이 회원국으로서 누려왔던 경제적인 이익을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이에 앞서서 다른 쟁점들이 먼저 합의가 돼야 하는 까닭에 이 2년 안에 영국과 EU 사이의 단일 시장 접근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현지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죠?
예, 돈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예산 계획을 확정할 당시 영국이 약속한 분담금을 포함해서 약 600억 유로, 약 미국 돈으로 638억 달러의 재정 의무를 이행한 뒤에 EU에서 나가러 영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탈퇴 결정 이후에 집행되는 분담금까지는 낼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메이 총리는 지난주 EU 정상회의에서 매년 유럽연합 예산에 엄청난 금액을 계속 내려고 이 영국민이 브렉시트, EU 탈퇴에 투표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 잔여 분담금 납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볼 텐데요. 터키와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터키 정부가 어제 해외 출장 중인 터키 주재 네덜란드 대사를 입국 금지 조치하고 네덜란드와의 고위급 외교 관계를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터키 측은 이에 앞서서 수도 앙카라에 있는 네덜란드 대사관과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있는 네덜란드 총영사관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폐쇄한 상태인데요. 터키 정부는 이날 유럽연합과의 난민 송합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예, 자, 터키 정부가 이렇게 강한 조치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터키는 최근 대통령 중심제로 권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이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투표를 앞두고 유럽 내 각국 교민 사회에서 이 개헌 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터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각국에 파견돼서 이런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당사국인 유럽 국가들이 관련 집회에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 터키가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유럽에서 이 터키 교민들의 정치 집회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얼마 전 네덜란드 정부가 이 관련 행사를 일제 불허했습니다. 메블리트 차우셔울루 터키 외무장관이 탄 비행기에 착륙을 금지시켰고요. 이미 입국했던 파트마 베툴카야 터키 가족사회부 장관을 경찰차에 태워서 이 독일 국경을 통해 출국시켰는데요. 이 터키 정부는 네덜란드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들 국가들을 나치에 비유하는 비난 성명을 지난 일요일 냈고요. 이번 네덜란드 대사 입국 금지는 그 연장선에서 진행된 조치입니다.
예, 이 터키의 개헌 관련 집회를 유럽 국가들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예, 지난해 쿠데타를 진압한 이후에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해가면서 이 인권 탄압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터키 정부가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유럽 각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 추진 중인 터키의 개헌안이 대통령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그 결과 권력 균형과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내년에 1,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 의회 예산보호국이 밝혔습니다. 12호 보고서 내용 또 이에 대한 반응 자세히 살펴보고요.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서 의회가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빠르면 올해 안에 무인 자동차가 실제 운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 주도한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지난주 하원에서 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하원 전체 회의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법안이 승인될 경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의회 예산국 CBO가 어제 이 미국인들과 정부 예산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자면 이 보험 가입자 수 또 비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고 공화당 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면 이 보험이 없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당장 내년 2018년까지 무보험자가 1,400만 명이 더 늘어나서 모두 4,100만 명에 이르게 되고요. 2026년까지는 현행 오바마 케어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보다 이 무보험자가 2,400만 명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이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는데 비용 면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 공화당 법안은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까지 3,370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이 12호 보고서가 밝혔는데요. 공화당은 앞으로 이 법안 홍보를 할 때 이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12호 보고서가 어제 나오자 이 보고서의 내용이 불완전하다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은 보고서 내용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프라이스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CBO looked at a portion of our plan, but not the entire plan. In fact, the entire plan includes the regulatory apparatus that we've got.
네, 의회 예산국 CBO가 법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보고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 전체 계획에는 보건후생부의 규제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이를 통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공화당 법안은 미국인들에게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요. 또 정부가 강요하는 보험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에게 맞는 건강보험을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번 공화당 법안을 계속해서 반대해왔는데요. 민주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를 즉각 환영했습니다. 특히 보험을 잃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화당 법안을 거세게 공격했는데요. 이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epublican bill pushes 24 million people out of healthcare.
네, 펠로시 원내대표는 2,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공화당 법안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노동자 계층을 희생시키면서 이 부유층과 기업에 재정적인 혜택을 주려한다면서 이는 비도덕적이고 부적절하며 옳지 않은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공화당 법안은 비용이 더 많이 들고 혜택은 더 줄어들게 한다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공화당은 이 12월 보고서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이 계획을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슈머 대표가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공화당 법안대로 한다면 보험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오바마 케어의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사라지는 이유가 큽니다.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유산인 이 오바마 케어 아래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이 공화당 법안은 이런 벌금 조항을 없앴습니다. 그러면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건데요. 이 공화당은 또 이런 점을 들면서 12호 보고서 내용을 또 반박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낸 CBO 어떤 기구인지 또 영향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초당적인 독립기구인데요. 의회의 예산이 상정되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1974년에 연방의회가 설립했고요. 이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도 저기 당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특히 선택을 해서 뽑고요. 또 그래서 이 CBO는 당파에 휩쓸리지 않는 객관적인 기구란 평판을 받고 있는데요. 따라서 의원들은 CBO 보고서에 따라서 법안 내용을 수정하곤 합니다.
네. 자, 그렇지만 이번에 이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이 CBO 보고서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3년에 상원에 올라온 이민개혁 법안을 분석하면서 10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예산 적자를 가져올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이 보수 성향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은 적자폭이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아서 당시 비교가 됐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전 오바마 행정부가 이 트럼프 타워를 도청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어제 13일이 이 마감 시한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법무부가 내놓았습니다. 이달 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전에 오바마 행정부가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있던 트럼프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물론이고 이 공화당 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압력을 넣어왔죠.
예. 자,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상하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감독개혁위원회 등에서 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조사의 일환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주장도 다루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까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행정부에 요청했던 건데요. 정보위는 3월 20일에 이 제임스 코미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 등을 불러서 이 관련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증거를 제출받지 못하면 증거 소환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고 이 정보위원회 측이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뒤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측근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네,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은 어제 이 CNN 등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아내는 건 자신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래서 이 수사 당국이나 의회 조사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소관이란 겁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역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도청 주장에 대해서 이 한 걸음 물러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자 한 걸음 물러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꼭 도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이 도청이라는 말에 따옴표를 붙여놨는데 이는 이 여러 가지 감시 방법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최근 두 달 동안 2016년 지난해 대통령 선거 때 여러 다른 형태의 감시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오바마 대통령 측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부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빠르면 올해 말에 이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차량국이 최근 공공도로에서 무인차 시험 주행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첨단 기술업체와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 시험 주행을 해왔는데요.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주행 자동차에 대한 규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운전자가 없는 완전한 무인 자동차라고 하셨는데 이게 일반 그 자율주행 차량과는 차이가 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이 완전한 무인 자동차는 운전대와 가속 페달 또는 이 감속 페달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운전자도 없는 건데요. 현 규정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해도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이 운전대와 페달 등이 장착돼 있고 비상 상황에는 사람이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이 자율주행 자동차만 주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새 무인 자동차 규정안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세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에는 이 공공도로에서의 이 무인차 주행이 가능해지고요. 내년에는 한정적이긴 하지만 무인차의 일반 판매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 또 의견 수렴 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인차에 이 운전자가 직접 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고 비상 상황이 되면 갓길에 안전하게 차를 정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연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무인차에 대한 규정이 없지 않나요?
네, 연방 정부는 빠르게 발전하는 자율운행 차량 기술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아직 이 연방 규정은 운전대가 없는 차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몇몇 주의 경우 무인차에 대한 규정을 이미 마련했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또 국내 이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크다는 점, 또 무엇보다도 또 미국 문화를 그렇게 선도를 하는 그런 주라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주의 안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안은 다른 어떤 주보다 가장 구체적으로 이 무인차 관련 규정을 제안했다는 점도 이 주목받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무인차 관련 안이 실은 더 빨리 나올 예정이었다고요?
네, 이 무인차 관련 규정안은 이미 2년 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이 안전과 고도의 기술 간의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분석한 끝에 이제서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주 차량국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버나드 소리아노 정보국장은 기한에 쫓기기보다는 바른 규정을 만들길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전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의 이번 새 제안에 대해서 소비자 단체는 즉각 반발했는데요. 소비자 감시 단체인 존 심슨 측은 새 규정은 너무 산업 친화적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소비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 등 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염려는 없다는 점에서 이 무인차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자가 동승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이 시험 주행 현황을 들여다보면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몇 차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죠.
예. 자,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 안전에 대한 일부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이 자율주행 차량이 전국적으로는 확산되는 그런 추세죠.
네, 그렇습니다. 이 텍사스주의 경우 무인차의 시험 주행을 이미 허용하고 있고요. 미시간주는 지난해 12월에 무인차의 시험 주행을 허용하는 법안에 주지사가 서명을 하는 등 여러 주에서 이 무인차 시험 주행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또 무인자동차 업계는 미 연방교통국 또 의회를 상대로 무인자동차 관련 규정을 위한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벤 하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Forever, 영원히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감상해 보시죠. Not talking about a year, no, not three or four. That kind of forever in my life anymore. Forever always seems to be around when it begins, but forever never seems to be around when it ends. So give me your forever. Please your forever. Not a day less will do. Spend so much time every single day running round all over town giving their forever away. But no, not me, I won't let my forever roam. Now I hope I can find my forever home. So give me your forever. Day less will do from you. Like a handless clock with numbers, an infinite of time. No, not the forever found, only in the mind. Forever always seems to be around when things begin, but forever never seems to be around when things end. So give me your forever. Please your forever. Not a day less will do. . 그래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나프타를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며 비판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란 무엇인가?
나프타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영어 약자를 딴 말인데요.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본과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한 경제연합체를 말합니다. 이 협정은 세 나라 교역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공정한 경쟁 조건의 확립, 투자 기회의 증대, 지적 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서 북미 3국을 자유무역권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체결됐는데요.
And create 200,000 jobs in this country. We'll make this agreement a force for social progress.
1994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나프타 비준안 서명 연설을 통해서 북미 자유무역협정은 곧 양질의 일자리가 미국에 생기는 걸 의미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결코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시작된 나프타는 3개국 간의 관세를 없애서 물품과 용역의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첫 단계로 미국과 캐나다가 1989년 1월 1일부로 먼저 시행했고 1992년 말에 멕시코까지 포함된 무역협정이 발효되면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사실상 단일 경제권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당시 유럽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몸집을 키우고 또 일본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 경제가 기지개를 켜자 위기감이 커졌고요. 이에 따라서 지역 경제 공동체를 출범시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나프타를 탄생시켰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찬반 격론을 불러일으킨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출범을 두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경제 이론가인 이언 플레처는 나프타 찬반 논란을 두고 20세기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자유무역 논쟁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협정이 타결되자마자 각국, 각계 각층의 셈법에 따른 득실에 따라서 찬반 양론이 극렬하게 갈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계와 환경운동가, 일부 경제학자들이 반대론에 앞장섰는데요.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은 나프타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환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기업인 출신으로 1990년대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했던 로스 페로는 멕시코가 미국의 일자리를 집어삼키는 무시무시한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멕시코로 기업들이 대거 이전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요. 환경운동 쪽에서는 나프타가 각종 환경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걱정했는데요. 실제로 워싱턴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 협약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환경 규제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철폐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는 나프타가 경제, 문화적으로 강국인 미국에 대한 종속을 더 심화시키고 공업과 농업 부문의 격차를 더 벌릴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요. 캐나다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서 문화, 경제적 방어막을 어느 정도 구축하는 데 성공한 반면에 멕시코에서는 신자유주의와 자유무역협정 반대를 기치로 내건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무장봉기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적도 재앙도 없었던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 발효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나프타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수치로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나 미국의 나프타 반대론자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참담한 결과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동안 3국의 국내 총 생산, GDP는 평균 60% 이상 성장했고요. 수출 역시 미국과 캐나다는 약 3배, 멕시코는 7배의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프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나프타가 재화와 용역의 이동만 허락하고 노동력이나 화폐 이동을 제약하면서 경제력이 월등한 미국과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고 멕시코는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예를 들어 멕시코는 물건을 싸게 많이 만들거나 고가품을 제조할 여력이 안 되고 또 도로 사정이 열악해서 운송도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미국 내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늘리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이나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 협정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제조업의 기반이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멕시코로 대거 빠져나가 버렸고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세계의 다른 기업들도 공장은 멕시코에 짓고 거기서 나온 물건은 미국과 캐나다에 팔고 있다는 불만인 겁니다.
2016년 대통령 선거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나프타는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중부의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나프타 등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고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분석인데요. 이 쇠락한 공업지대의 표심을 뒤흔든 핵심 정책이 바로 나프타 전면 폐기 또는 재협상이었기 때문입니다.
It was called NAFTA, a total disaster. Our jobs dried up.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시 나프타를 재앙적인 무역협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나프타를 재협상해서 미국민의 일자리와 공장을 다시 미국에 되돌리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나프타가 중단되면 일자리가 미국으로 돌아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 국가에서 생산 비용이나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더 저렴한 다른 국가로 옮겨서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게 이윤 추구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 기업들이 멕시코가 아니라 아시아나 중남미 국가들로 다시 빠져나가거나 멕시코에 남더라도 더 이상의 관세 혜택을 볼 수 없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그만큼 오른 물건 가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들의 몫이 될 거라는 분석인데요. 반면에 벌써부터 미국 국적의 기업들이나 해외 기업들이 미국 정부 요청으로 공장이나 기업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는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제니퍼 유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a blank입니다. Let's learn this American phrase. draw a blank. 자, 그럼 에이미와 수잔이 나눈 대화에서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를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에이미는 수잔에게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누구였더라? 하고 물어보니까 수잔은 I can't believe. 믿을 수가 없어. You don't remember that? 내가 그걸 기억 못하다니.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아휴, 어떻게 그런 걸 잊어버릴 수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에이미는 I know. 내 말이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어떻게 내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져서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대답하네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raw a blank. draw. D-R-A-W. draw a blank. blank. B-L-A-N-K. draw a blank입니다. Draw a blank는 무언가를 떠올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이 하얘져서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또는 무엇무엇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에이미와 수잔의 대화에서 에이미는 America's first president, 미국의 첫 대통령이 George Washington, George Washington이란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she drew a blank. She drew a blank. 갑자기 에이미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it's another way of saying, I can't remember something. 무언가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또는 영 생각이 나지 않을 때, I can't remember something 대신에 draw a blank. Draw a blank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So don't forget today's phrase, draw a blank. Draw a blank.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was the name of America's first president?
I can't believe you don't remember that. Come on.
I know. I've completely drawn a blank.
Draw a blank.
오늘의 영어 표현, draw a blank. Draw a blank. 무언가가 생각이 나지 않다. Draw a blank means that you can't remember something. Draw a blank.
So keep on practicing with your friends. And next time when you speak English, I hope that you remember all the phrases that we've learned so far and not draw a blank.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68년 3월 14일 오늘 일본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메이지 유신이 선포됩니다. 메이지는 일본의 122대 무스히토 천황의 연호를 의미하고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유신을 통해 봉건 사회에서 벗어나 중앙 집권적이고 자본주의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합니다. 일본 정부가 메이지 유신을 선포하게 된 계기는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50년대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끊임없이 문호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을 통치하고 있던 막부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못 이겨 결국 1854년 문호를 개방하고 이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물가가 치솟아 오르고 수공업자들이 몰락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막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이 일어나 막부 정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메이지 정부를 수립합니다.
With his departure, 265 years of rule by the Tokugawa family had come to an end. The modern era of Japan had begun.
메이지 정부는 이어 중앙 집권제 확립과 토지 조세 제도 개혁, 서양 문물 도입 등을 내세우며 일본의 개화를 꾀하게 됩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은 이후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어 조선을 무력으로 합병하게 됩니다. 1939년 3월 14일 오늘 미국 소설가 존 스타인백의 대표 소설인 분노의 포도가 출간됩니다. 분노의 포도는 1930년대 미국 중서부 지역을 휩쓴 가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농민들이 풍요의 땅 캘리포니아로 향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배고픔과 노동 착취뿐인 현실을 반영한 소설이었습니다. 스타인백은 자신이 직접 이주민촌에서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목격한 뒤 그들에 대한 연민과 현실에 대한 분노를 소설에 담아냈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발간되자 농장주들은 이를 검은 악마적 창조물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백은 당시 농민들이 겪은 참상을 보여주는 사진과 기사를 라이프지에 게재해 반론을 펼칩니다. 스타인백은 이후 1940년 분노의 포도로 퓰리처상을 받게 되고 1962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